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까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시록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은 세부적으로 보자면 다섯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락들마다 요한이 세 가지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은 이 지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상에 대한 내용은 교회와 이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과 관련된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지상에 대해, 천국에 대해 단락마다 선포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이 계시록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많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 내용 이외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혹은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 보면 현재가 어떠한 모습인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권면을 하시거나 혹은 강하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추려서 보면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이런 권면을 하시고자 계시록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권면과 명령들은 다 좀 독특한 특징적인 위치들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요한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 기록을 하면서 처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권면이 나오겠죠. 지상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을 때, 또 힘겹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겠죠. 그리고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도 쭉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다 알려주고 계시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권면과 계시를 하겠죠. 그래서 권면과 명령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세 가지 내용을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본문, 어떤 상황에서 이 권면이 주어졌는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주었는가, 세 번째로는 어떤 내용으로 권면과 명령을 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권면과 명령이 나오는 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곱 개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편지는 각각의 편지마다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권면과 명령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권면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하시는데,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권면을 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서 악한 통치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면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느냐, 만약에 잡혀가야 되면 잡혀가고 죽어야 된다면 죽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권면인가 협박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목숨을 내놓아라,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보냈던 편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이것저것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아라. 죽음을 걸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그 뒤에 가면 16장에 보면 후반부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곱 대접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때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깨어있어라.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환난과 핍박이 자꾸 오래되고 재앙과 심판이 반복적으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다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이럴 수밖에 없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고 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권면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 심판을 더불어 당하는 그런 부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면서 또 손해를 보는 일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잘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를 감내해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두 번째 권면은 천국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요한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만 본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목격을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심판받는 자들은 천국과 관련된 권면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관련된 권면도 하는데 사실 이 천국과 관련된 권면도 참 묘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4장을 보면 요한이 천국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선포하시는 권면의 내용을 듣습니다. 이건 천국을 목격한 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12절부터 13절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것도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지금부터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권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쭉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나 환난을 당할 때 권면하는 내용이나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여주시고 권면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인내할 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이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권면하십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만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한 권면과 명령도 나옵니다. 아주 조금 나옵니다. 이건 분량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나오는데 지상의 재앙과 심판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장을 보면 일곱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때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선포가 나오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16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일곱 대접 심판을 시행할 때 보면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똑같이 행동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기록했던 요한에게도 그 직분을 주셔서 다시 보내셨고 또 나중에 두 증인을 세우셔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내용을 쭉 서술했을 때 그 서술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권면이나 내용이 들어있죠. 상황을 쭉 이야기했어요. 왜 얘기했을까요?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말을 안 하고 내 상황이 어떤지만 쭉 설명한 거예요. 왜 설명한 거죠? 알아서 해달라 이거죠. 해결해 달라는 거죠.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내용 자체가 이것 자체가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현재 지상이 어떠할지 미래 지상이 어떠할지 앞으로 천국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쭉 설명하고 선포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만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정보를 습득하라고? 그건 아니죠. 이 내용들을 듣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서 결국 반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시록을 보면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장일까요? 여하튼 계시록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고난의 상황이 역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지상세계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고난을 당하면 끝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자가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긴다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긴다는 뜻이 조금 달라요. 달라요. 가끔씩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부귀영화를 얻게 되고 권력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제자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참 멍청하기가 짝이 없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벌써 볼장 다 봤어요. 주님께서 부귀영화를 얻으실 분 같았으면 병자 고쳐주고 그렇게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받고 돌려보내지 않아요. 주님께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셨을 것 같으면 애당초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헛된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를.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도 허락하실 수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 명, 3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린 지 벌써 20여 년이 됐는데 이렇게 적게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적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지금도 용돈을 안 주고 속을 썩이는데 5년 뒤에는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참 뭐 비슷하겠지.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내가 모든 고난을 없애줄게. 아니요. 내가 지금 당장 역전을 경험하게 해줄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잘 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로 그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요 세 번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부모들이나 또 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막 이 로마 시대니까 다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면 자식들도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인내하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권면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힘이 되었을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힘이 되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인내해라, 믿음을 가져라, 천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로 소망이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신앙생활에 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나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위로를 해주셔도 위로가 안 돼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단박에 위로를 받느냐, 단박에 용기를 내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죄 용서를 받고 단번에 천국에 가는 그 은혜를 확보하지만 그런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마음가짐이 180도 다 달라지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도 승질 부리는 놈 계속 승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놈 계속 짜증 부리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 계속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혹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살다가 다 환난당하고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를 주길 원하셨으면 요한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천국을 막 다 보여주고 자 이제 가서 좀 위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걸 다 보고 경험하고 요한이 가서 일곱 교회에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 선포했을 때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은혜를 받거나 다 위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우리가 다 위로를 받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용기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나 자신에게도 참 제일 좋은 일이고 또 주님 앞에서도 참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게 하라 권면하시고 앞으로 내가 천국을 주겠다 또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형편을 만나건 그 상황들마다 형편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참 네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겼다. 사람들이 보면 너는 패배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급을 주마.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또 우리가 참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실 때, 우리를 격려하실 때, 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위로받는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참 굴곡진 인생을 거쳐나가게 됩니다. 참 많은 시간 평안을 누리지만 또 그렇지 못하여 힘겹고 어려운 지경들을 만날 때들도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